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바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남아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자기 야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B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는다. 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그 주어진 삶에 신실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왕궁 앞에서 기웃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 앞서 가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주님을 앞서 가려고 하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0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손은 일할 때는 일꾼의 손이고 수금을 탈 때는 예술가의 손이고 양떼를 돌볼 때는 전문가의 손입니다. 예, 그 뭐 바이올린 하는 분들 이런 예술하는 분들은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손을 모음에도 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목동이 일을 보면서 온갖 잡일을 다 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수금을 그렇게 잘 탔는지 예, 정말로 신비합니다. 예, 그 다윗은 수금 연주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다양하게 용기 또 무용 구변 말을 잘하는 것 또 준수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예, 잘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점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부 걸어서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인생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입니다. 예, 그 어느 날 갑자기 눈떠 보니까 유명하게 돼 있더라. 예,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예, 그 과정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눈떠 보니 교도소더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몰래 가져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되는 것입니다. 예. 예,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아니 아직 잠깐 예 네 네 잠깐만 앉으시고 네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문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를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네, 잘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르신 분 한번 암송하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 대해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부터?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암송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혹시 또 없습니까? 한 분만 더 해볼까? 있으면 없으시면 같이 해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하여튼 저 원래 이 저는 장기 기억은 좋은 편인데 단기 기억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하여튼 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번 적으면 금방 외워집니다. 제가 적어 보니까 다 써 봅니다. 쓰면 빨리 외워집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도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염두에 두고 외우면서 예, 하면은 아마 좀 더 잘 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본문, 예, 1절에서 11절은, 예, 골리앗의 도전,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앱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다 남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북쪽 산이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가 그 처음에 소고에 모였다가 요 그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답니다. 그 블레셋이 우리 14장에서 그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거기로 가서 그 반나절가리 땅에서 제가 잘못 얘기했던 그 반나절가리 땅에서 2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전열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물리친 그 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소고를 거쳐서 소고가 유대 땅입니다. 예, 그 넘어서 왔는데 소고는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짐을 쳤던 치고 있는 에베스 담밈은 피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피가 많았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대의 그 전쟁터 격전지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엘라 골짜기, 그 엘라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골짜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계곡 같은 것인데, 우리는 강은 강이고, 시내는 시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우기와 건기가 너무 또렷해서,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 때 강이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 계곡이 그 와디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지금 마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서론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핵심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건데 이렇게 서론이 거창한 것은 본론은 더 거창하다는 것.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번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몸은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 앞서 행하더라. 예, 그의 특징,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특징이 싸움을 도두는 자이고요. 그리고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에 관한 챔피언인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고대는 전쟁을 치르면 그 아군과 적군이 나란히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자가 먼저 싸우곤 했거든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나가서 무조건 이기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좀 그 사기가 충천해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진다고 해서 그 전쟁이 다 패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군인들 가운데서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챔피언이라고 쓰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지금 표시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에는 이렇게 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 장수가 나와서 먼저 1대1로 싸워서 이제 지면은 이긴 쪽에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가 싸워서 졌다고 해서 전쟁 전체가 바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표가 지는 것은 예, 그 지는 싸움으로 가는 예, 첩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그 제가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그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그랬더니 갔다 와서 10명은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와서 야, 그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더라. 예, 우리 보는 성경에는 지금 먹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 우리 봤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좀 더 실감나죠?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 거인족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그 블레셋 지역에 사실 거기까지 점령을 다 했으면 골리앗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남겨놨던 그 사람들의 후손 중에서 골리앗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일 없습니까? 굉장히 작게 이기고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예,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번, 그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랍니다. 그 여섯 규빗 한 뼘인데 그 한 규빗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저 보실래요? 그 발꿈치기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5cm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약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5.6cm인데 그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마다 길이가 약간씩 다릅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45cm고 좀 더 정확하게는 45.6cm고 더 정확하게는 이 발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이게 좀 큰 사람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재봤거든요. 제가 얼마인지. 저는 44.6cm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큰 사람은 좀 더 많을 거고, 예. 훨씬 고인들은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한 뼘은요. 보통은 그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22cm 정도 말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한 22.8cm.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반입니다. 네, 그게 한 뼘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규빗 한 뼘을 45.6cm와 22.8cm로 계산을 하면 296.4cm입니다. 거의 3m에 육박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 너무 과장이 아니냐. 예, 과장일 수 있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 재물도 씻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놋바다입니다. 놋바다고, 성경의 대해라고 불리우는 바다는 전부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태평양에 비하면, 예, 너무너무 작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인데요. 70인역 성경에는 4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규빗 한 뼘. 그게 205.2cm입니다. 한 서장훈 씨보다 약간 작네요. 네. 아무튼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든 4규빗 한 뼘이든지 간에 골리앗은 흔히 하는 말로 기골장대했다는 겁니다. 예, 큰 키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그의 갑옷과 무기는 보니까 노투구, 그 다음에 비늘 갑옷, 물고기 비늘처럼 빛이 나는 철로 만든 갑옷이라는 겁니다. 노각반, 노단창 어깨에 있었고요. 창나루, 창자루, 창날. 그래서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래서 5,000세겔은 약 57kg입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600세겔은 약 6.84kg, 7kg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 있었던 노 단창은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상시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날리도록 되어 있는 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정말 문자 그대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보다 더 많이 무장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13장 배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예, 이스라엘 군대는 쇠로 된 무기가 없어요. 다 해봐야 나무로 된 거 아니면 동으로 된 것 이런 것들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온몸이 철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랍은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무기 외에 더 있었던 것, 그것은 앞에 방패든 자가 있었습니다. 방패든 자는 방패만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의 그 군인들이 싸울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 방패는 이제 자기 이렇게 가슴 정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키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앞에 그 장군들 앞에는 그 세워놓고 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제가 그 TV로 투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 스페인과 투 할 때 보면은 그 소가 이제 막 나와서 이제 흥분한 상태로 나오거든요. 이미 이쪽에 그 창을 맞고 나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이제 투사들이 이제 또 그다음에 그 칼들을 그 등이랑 어깨에 꽂는데 위험함은 있죠. 그 이렇게 한 자기 키만한 그 벽지로 숨습니다. 예.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패가 그런 정도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 앞에 한 사람 세워서 멀리서 오는 그 불시에 날아오는 그 화살이나 아니면 창과 같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 앞에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금 골리앗보다도 골리앗이 입은 갑옷, 그의 무기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예. 그 아마 나중에 싸우게 되는 그 전투 장면을 좀 더 극대화하기 그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정말 기골장대했고 또 그가 가지고 그는 완전 무장을 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참 무시무시하지만 제가 만약에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제가 싸움에 자신이 있다면 그 편한 말로 우통 까고 예, 그 근육 보여주면서 딱 칼 하나 들고 아니면 나무 토막 하나 들고 누구든지 나와 나랑 싸우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싸고 있으니까 골리앗도 무서웠던 거 아닌가. 예, 두려우니까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방패 든 그 군사까지 세워서. 예. 그래서 아마, 예, 골리앗도 무시무시한 존재지만 자기도 무서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골리앗이 제안한 싸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예, 1대1로 싸우자.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굉장히 조롱을 하는데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나는 블레셋 사람, 즉 자유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신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노예거든요. 예, 너희들은 노예 신분이 아니냐. 예.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서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기는 하겠냐. 다 나에게 겁을 먹고 있지 않겠냐. 겁을 먹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땠는지 뒤번 골리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놀라고 예,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골리앗이 그 사울 왕국의 이스라엘을 처부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사울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신장으로 그 골리앗을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울이 뽑힐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숨어 있는 그를 데려와 보니까 다른 사람 하나보다 어깨 위는 더 높았습니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2m 육박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골리앗과 한번 맞짱을 떠봐야 되는데 사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골리앗들은 무엇인가? 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또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골리앗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골리앗을 만나 그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또 바르지 못한 습관, 또 자신이 집착하는 것 등등이 그 골리앗에게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이렇게 인식되지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4번 12절에서 23절 예, 다윗이 이제 마침내 등장하는데요. A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함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다윗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예,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이새를 그 늙은 사람으로 또 무기력한 노인으로 말하는 것은 골리앗과 대조하기 위한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은 그 약간의 상비군들이 있기는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이제 그 비상비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 그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자기가 쓸 무기는 자기가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긴 것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부자들은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무기 들고 와가지고 같이 좀 보호하자는 겁니다. 뭐 농부들은 농기구밖에 들고 못 오지만 이런 그 사람도 두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무기를 들고 와서 당신네들이 책임을 다해야 이 사회가 지켜지지 않겠냐 그런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고 그 공을 세우는 것이 그 관직에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뭐 군인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30년? 40년? 어쩌면 그 더 전에는 그 군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출세하는데 그 좋은 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고대의 출세의 지름길이 군인이 되어서 나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미군이나 프랑스군 이런 데는 다 용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용병들이 왜 용병이 되겠습니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봉급 많이 주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군인이 되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 얻으려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세의 아들 중에서는 그 1, 2, 3번,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가, 예, 그 나갔습니다. 예. 예, 그들, 이 세 사람 이름은 사무엘이 그 기름,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으로 왔을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고 다윗 빼고 4, 5, 6, 7번은 이름 언급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예, 이 1, 2, 3번이 그래도 공을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 여겨집니다. B번. 다윗은 이세의 여덟 형제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낳았고, 예, 막내입니다. 예, 형들과 지금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 형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울지 몰라도 막내 다윗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작다, 어리다의 뜻입니다. 예, 그냥 우리들이 하는 말로 애송이?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신앙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어떻게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또 그 80세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그런 일을 보던 사람이 당시 최대 제국의 바로왕 앞에 서서 어떻게 출애굽의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뭐 노익장 아닙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 모세의 시가 한 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죽을 때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네. 세 번, 다윗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5절. 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금을 타는 일로 사울에게 갔지만 그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규직 아니고요. 그냥 알바처럼 있다가 부르면 와서 급히 가서 그냥 타주고 오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왕으로 세움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일상의 반복적인 일에 성실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얼핏 보면 전부 다 반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반복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예, 가정주부가 가사 일을 그냥 반복하는 것 같은데 가정이 세워집니다. 또 가장이 직장 가는 일을 반복하는데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반복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자랍니다. 예, 우리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전부 반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복을 어떤 의미로 할 건가, 또 우리가 하는 반복은 무엇을 위한 반복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반복이 내 욕망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절망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반복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디번, 이새가 다윗을 통해서 형들과 천부장에게 보낸 식품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저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예,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열 덩이, 이것은 형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저 열 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선물입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볶은 곡식 한 에바인데요. 그 아마 이것은 그냥 바로 먹을 수도 있는 곡식.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거의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거의 보지 못했는데 찐살, 옛날에 어릴 때 간식처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에바는 15멜인데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2대. 한 말 좀 넘습니다. 적은 양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떡, 그러니까 빵 10덩이도, 10덩이와 치즈 10덩어리도 적은 것 아니었고요. 거기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상당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심부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 그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심부름인데, 예,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만나고, 예, 등극하게 되는 거죠.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개입하셔서 엄청나게 큰 일이 됐던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 청년들이 오랜만에 뭐 초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옛날에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자기 이성 동창이 그날 좋아 보여가지고 그때 교제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동창회 가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이성이 좋게 해결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그 동창회 가는 것은 자기 배우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그 되는 거죠. 뭐 그 친구 따라서 교회 행사 한번 가보자고 가면 뭐 먹을 거 준다고, 예, 그렇게 왔다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왔다가 그냥 왠지 뭔지 모르지만 끌려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 다음 주도 뭐 준다니까 또 가고 하다가 예, 좋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번 가보자 뭐 행사하는데 뭐 먹을 거 준대 뭐 좋은 거 뽑으면 무슨 뭐 축구공 준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영원한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인생에 우리는 뭐가 중요한 일인지 뭐가 안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생에 사소한 일, 사소하지 않은 일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고개 가로저으면 그거 다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 사소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개 꺼덕이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예, 거는 게 맞습니다. 예. 2번, 아버지 이세의 예, 심부름을 하는 다윗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킨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예, 갑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나던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일찍. 또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멸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그 이야기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예.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 물리적인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네. 나합은 양을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책임감 잊지 않았습니다. 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양치기 양을 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답은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들고 가야 되냐고, 그냥 한두 끼 먹을 거 갖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사실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그 첫째, 둘째, 셋째 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덟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걔네도 안 시키고 막내 시키는지, 예, 좀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런 일상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일상이 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삶과 믿음이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려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습관적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예, 교회에 오기 싫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뭐 주일이라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오기 싫은데 왔습니다. 그러면, 아, 나는 오기 싫은데 왔어. 나는 외식하고 있어. 나는 참 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안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 싶은 TV를 하는 겁니다. 뭐 남자들이 스포츠를 하든지 뭐 여자들에게는 드라마를 하든지 그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 그런데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험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가정하게 가식적으로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 더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이거는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데 나는 왜 가정하게 가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5번, 큰 5번, 24절에서 30절, 이제 형들이 무시를 합니다, 다윗을. A번,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중에 세금을 낸 자에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갑은 많은 재물로 부하게 될 것이다. 금전적인 보상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보상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공을 인정해주는 것 딱 크게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 그 금전적인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승진을 하게 든지. 예. 그래서 이 재물로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보니 왕의 사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신분 상승입니다. 예, 자신의 신분이 왕족으로 바뀝니다. 천민이어서도 왕족으로 바뀝니다. 예, 이제 부마가 되는 거죠. 부마. 예. 그 부마는 부마도위 줄임말인데요. 원래 그 한 나라 무제 때 생긴 말이거든요. 그 무제가 타던 그 수레가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말을 타는 그게 그 붙은 말이 부마입니다. 예, 그게 나중에는 그 왕의 사위에게 그 자리를 줬기 때문에 부마가 그 사위라는, 그 왕의 사위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답은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고대에는 그 세금 납부를 집안별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세금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집안별로 했는데 그 모든 세금과 의무에서 다 면제하게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재물로 보상받죠? 또 신분 바뀌죠? 또 세금 면제도 받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B번 다윗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2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갑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다윗이 보상 자체가 궁금하고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 골리앗이 정말 그런 존재인지가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번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그 완전히 그 무너지기 직전인데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거룩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다윗의 용기에 대해 큰형 엘리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로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인정을 구경하러 왔도다. 예, 갑은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안 맡기고 온 것 아니지, 안 맡기고 왔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잖아. 직장 이탈했잖아.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나번,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동생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예, 다윗은 그 식구들에게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왜 막내에게 시키는지, 그리고 그 증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전 이제 살아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막내가 가서 혹시 죽게 된 것보다도 그 위에 1, 2, 3번이 살아 있는 게 더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는. 예, 완전 편해져.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언뜻언뜻 우리 부모가 나를 혹시 버린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은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예, 지금 자문자답이죠. 구경하러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구경하러 뭐 쟤 왜 왔을까?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그 음식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음에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살아갈 때에,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봐야 별 수 없어. 뭐 누가 과거에 뭐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나도 다 해봤어.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프죠. 왜 아픈가요? 발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 찍힌 발등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습니다.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골리앗이 그 정말 기골장대한데, 예, 하여튼 골리앗이 그 싸우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윗과 싸울 때 외에는. 예, 아무튼 그가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창 날만 7kg였어요. 그러니까 창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하면 한 10kg는 최소한 되었겠죠. 그런 무기 들고 싸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기사들이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1대1로 싸울 때 말을 타고 이렇게 갑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 박물관에 전시된 걸 보면 그게 뭐 많이 갔는데 80kg까지도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거 입고 이렇게 싸울 수 없죠. 그러면 그 옷 입고 말에 태워다 주면 긴 창을 들고 말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만에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엎질리면 돌아, 또 다시 말 타고 돌아와서 또 한 번 하고. 그렇게가 싸우는 거예요. 뭐, 시두르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먹이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 또 세상은 보이는 대로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해석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커지 않습니다. 네. 나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 예, 우리 새신자반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말씀과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하는 일 계속했고요. 아버지 심부름 순종했습니다. 예,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서 믿음과 삶이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언제나 예, 직면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지 않는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지 않는다. 즉 감정보다 이성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이 비난했지만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과 대판 싸우고 분노해서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고, 내가 왜 왔는 줄 아냐고, 예, 내가 그 형들 먹을 것 주러 왔다고, 그리고 그 준 그 음식 그냥 팽개치고 거기 두고 그냥 돌아갔다면 여전히 골리앗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윗이 대적하여 싸울 대상은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과 또 어떤 신앙적인 결과를 남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 즉 이성, 결단, 이성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따라서는요, 그 한순간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감정 따라서 사는데 성숙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욱하는 것만 빼면 사람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한 번씩 욱해. 그런 사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시겠습니까? 만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분과 동업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동업할 수가 없죠. 열심히 싸우는데 한번 고객한테 욱하면 다 날아갈 텐데요.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과 동업해야 그래도 될동말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의 신앙에 감정이 앞설 감정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일상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 준비하는 삶을 살아 오늘을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 오늘을 내일을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일상에서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셨고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예, 그 농담으로 그런 거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었냐? 그랬더니 표적이 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크니까 맞추기가 쉬웠다고. 예. 예,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라는 디딤돌이 그를 믿음의 표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17장 45절인데요. 그 다음 주에 배울 것을 예, 여기도 뭐 같이 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다시 침입해왔을 때 특히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의 골리앗이든 관계의 골리앗이든 시험의 골리앗이든 어떤 형태의 골리앗이든지 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망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서게 된 것이 골리앗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것이 버티고 서 있게 함은 우리를 물러서게 하기 위함이거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게 하게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이기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신 꽃자리임을 알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감정이 이성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감정 위에 이성을 올려놓아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온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